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 10장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앞장에 나왔던 9장에서는 무비보셋 사건이 있었죠. 다윗이 사울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았고요. 그러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이 국내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죠. 단순히 개인적으로 은혜를 베푼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또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10장 내용은 국내 내용이 아니고요. 국제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9장은 국내, 10장은 국제. 이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암몬과의 갈등 그리고 전쟁이 나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여서 다윗이 국제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몬과의 관계가 가장 대표적인 혹은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만 상황이 어떻게 해서 전개되기 시작했는지 발단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원래 암몬 지역의 왕은 나하스입니다. 이 나하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그러면 바로가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죠.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죠. 그래서 암몬 사람에게도 나하스라는 직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었던 하눈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통치자가 바뀐 그런 상황인 거죠. 다만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을 조금 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마 이 암몬 지역에서 정치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령 혁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민중봉기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더 악한 경우에는 더 안 좋은 경우에는 다윗이 무슨 힘을 쓰거나 술수를 써서 현재 통치자를 엎어버리고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거나 뭐 이런 양상이 아닌 거죠. 원래 통치자였던 아버지가 있었고 그분이 병이 들어 죽었건 나이가 들어 죽었건 사고로 죽었건 여하튼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아들에게로 왕위가 이어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부드럽고 순조로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았으니까 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 거겠죠.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돌아가신 원래의 선대 왕 때문에 장례식이 있을 것이고 새로 왕이 된 아들 때문에 즉위식이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따로따로 나누어서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암몬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본문에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암몬 지역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붙어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쪽 지역에 있는 그런 민족과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보면 이스라엘 혹은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 살펴보았죠. 동서남북 사방을 정복을 했는데 서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모압, 그리고 남쪽에는 북쪽에는 다메섹, 남쪽에는 이렇게 에도 이렇게 해서 정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정복 기록을 놓고 보면 이 암몬과 관련되어 있는 기록이 없어요. 암몬과 관련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암몬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상세하게 알기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성경 안에 나옵니다. 암몬과 관련된 기록인데 첫 번째는 다윗의 선대왕이었던 사울 시대 때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까지게 무슨 왕이 돼. 그러고서 사울을 등한히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길랏 야베스가 도저히 이걸 헤쳐나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사울이 일어나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치고 길랏 야베스를 구원해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이 실질적인 통치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때 한번 암몬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또 다른 기록이 한번 더 있어요. 그거는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여기저기를 정복한 다음에 그때 얻었던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물로 드렸던 얻었던 전리품을 어디서 얻었는지 쭉 기록했는데 그 중에 보면 전쟁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전리품을 얻었던 지역이 두 곳이 나옵니다. 한 곳은 지금 보고 있는 암몬이고요. 다른 곳은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암몬이나 아말렉과 전쟁했던 기록은 없지만 아마 이곳에서도 전쟁을 하고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은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암몬은 이미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와 있는 식민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암몬에서 이렇게 왕이 새로 바뀌게 되었는데 또 선대왕이 죽게 되었는데 다윗은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했는가? 2절을 보면 다윗이 품었던 마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은총을 베풀겠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던 장면입니다. 다윗이 앞에 나왔던 9장에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내가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그러면서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집안에 남은 사람도 찾아서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나 마음은 어떠하냐. 우선은 자신의 원수를 대할 때에도 은총을 베풀려 했던 무비보셋을 향해 갖고 있던 것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뀐 게 없어요. 국내 정치를 하나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나 똑같이 은혜를 베풀고 선하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버지가 도대체 다윗과 어떤 관계인지 잘 모릅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게 비꼬는 말이 아니라고 보면 비꼬는 말이면 정반대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뭐 비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친다면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은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지만 아들 한운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좋은 마음을 대하겠다. 그래서 과거와 똑같은 행동, 똑같은 태도를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출발인 2절을 놓고 보면 다윗은 품고 있는 마음이 그리고 하는 행동이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선하게 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 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에도 믿음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 또 왕이 되었을 때도 믿음으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 지금도 국내에서건 국제정치에서건 다 똑같이 은총을 베푸는 사람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훌륭한 점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신들을 보냈어요. 조문하라고 이제 조문단을 보낸 거죠.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에 딱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3절부터 보면 암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관리들이 신하들이 말하는 거죠.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이 왕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는 거죠. 다윗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겁니다. 신하들을 보낸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마음을 곡해 합니다. 오해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리고서 왕의 마음을 선동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만약에 안 좋다면, 가령 다윗이 군대를 보냈다든지 아니면 조공을 더 많이 바치라고 뭔가를 강압했다든지 상황이나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전하는 말도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관리들은 악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듣고 암몬 왕이었던 한운이 여기에 그냥 혹해서 넘어갔다는 거죠. 만약에 한운이 에이 그렇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다르게 판단해, 이러고 다른 길을 걸어갔으면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행동을 합니다. 4절에 보면 4절 이에 한운이, 그래서 주어가 한운이죠. 암몬의 관리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한운이 이렇게 한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을 잡고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이게 뭐냐면 수염이 있으면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리고 옷이 있으면 이 궁둥이가 나오게끔 그렇게 이게 치렁치렁한 정도로 궁둥이가 보일 정도로 옷을 잘라가지고서는 반나체로 만들어서는 그냥 쫓아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해서 다윗을 모욕하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이제 알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을 곧장 돌아오게 하지 말고 그들을 여리고에서 머물게 하면서 수염도 기르고 그리고 옷도 다 잘 입고 이렇게 하게 해라.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선시대 때 뭐 그렇게 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종교인들은 지금도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리들로 있던 사람들도 전통적으로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참 이유는 묘한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유교적인 사상과 좀 비슷하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래서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되었다 그러면 수염을 갖고 있는 게 남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렸으니까 이게 다 자랄 때까지는, 다시 잘 다듬을 때까지는 못 돌아오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상황이 일단 발단이 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제정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뜻하지 않게 벌어지곤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했으면 하는 점은 다윗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인상 깊게 다가오는 부분은 또 본문을 기록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거 같아요. 다윗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대하건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모습에 있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다윗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건 다윗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거나 형벌을 당하거나 어려운 지경을 만났다,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죄를 져서 하나님께 형벌받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이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돈 드리고 사람 드리고 시간 들여서 선하게 행동했고 그랬는데 어땠냐면 모멸감 가득한 그런 치욕스러운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군대도 갖추고 있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암몬 그까짓 거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선대하고 참 은총을 베풀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가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면 이럴 때 보면 참 기가 막힌 마음이 들곤 합니다. 여지껏 누차 말씀드렸지만 고난의 시기 다 지나가고 이제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들만 계속 다윗에게 생겼는데 참 그랬던 다윗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가만히 있어도 마귀가 찾아오고 세상이 유혹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또 참 선한 성심을 자꾸만 이렇게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이런 삶의 여건들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선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일을 만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평생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랬더니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지금 그런 지경을 만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다시 더 말씀을 보겠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윗이 부당하게 만난 어려움이 다윗을 넘어뜨리거나 다윗을 망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과정을 사용하셔서 또 다르게 역사하시고 또 다르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 만났을 때, 내가 죄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내 마음에 참 치욕감이 느껴질 때, 그럴 때에 다윗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주님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더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 또 소망하는 마음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이 만났던 일들을 살펴봅니다. 그에게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그가 은총을 베풀려는 마음을 품었지만, 그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에게 치욕을 던져주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지만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시험하며 넘어뜨리려 할 때들이 많이 있는 것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붙들어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당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